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마리오폴을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무찌를 중화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오폴 포위를 끝낼 두 가지 잠재적 방안이 있다며 첫째는 심각한 중화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마리오폴을 해방시킬 그런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길은 외교이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 지원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러시아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다음 단계 안보 지원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어제 라트비아 리가에서 발트의 외무장관들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여름에 반으로 줄이고 올해 말에는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탄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 올 여름에는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는 더 긴 기간을 갖고 수입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르마스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북부 플레세스크 발사시설에서 쏘아올렸다며 연습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에 있는 쿠라 사격장에 모형 표정물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로 모든 비행 단계에서 미사일의 특성을 완벽하게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신형 미사일과 유사한 외국 무기는 없다며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말로 독특한 이 무기는 우리 군대의 잠재적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신뢰 가능하게 보장하며 도발적 수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협하려는 이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의무 아래 미국 측에 적절하게 사전 통지했다며 이 같은 시험은 통상적인 것이며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험을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철강과 기타 광물들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방 측 무역 파트너가 취한 행동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우리의 행동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종합적 검토를 오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지하지만 제재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각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중 기준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제재와 관할권 확장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이우 지역 경찰은 수도 크이우 북서부 보로디안카시에서 두 개의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크이우 지역 경찰은 어제 이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다며 9개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책임자는 러시아 점령군이 살해한 민간인 시신 가운데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청소년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저항하지 않고 아무런 위협이 되지는 않는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일부 희생자들은 명백히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9구 시신은 법의학적 검토를 위해 크이우 지역 내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조정하는 사이버 위협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서 암호화폐 설치가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대외 정책이 북한 등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4, 낮 최고 6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는 1에서 3m, 서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사이버 위협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고 동맹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최근 미국 재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제재와 합동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간첩 행위와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은밀함과 대담한 행동을 한 역사를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은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더 나아가 우리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불법 수익이 영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자금을 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잇따라 지적하면서 제재와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시사는 18일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 등과 함께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4일 2019년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연관이 있는 라자루스와 APT38이 지난 3월 29일 보고된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서 암호화폐 탈취가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사이버 금융 범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20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데 암호화폐 탈취가 점점 더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 안보센터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다양한 재원을 노리는 형태가 북한 제재 회피의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이버 금융 범죄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이 WMD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데 필수적인 건 돈이라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을 창의적으로 발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법 수익 창출은 근본적으로 WMD를 개발하기 위해 고안되는 것이라며 현금이 없다면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는 극적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급격히 늘어난 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사이버나 암호화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텐부크 조정관은 제재 회피의 가장 중요한 수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북한 사이버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펜텐부크 조정관은 북한 해커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정부가 북한 연계 해커 집단 라자루스를 배후로 지목한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의 해킹 사례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텐부크 조정관은 해킹의 범인이 누구인지 주목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막상 그렇게 지목을 할 때쯤이면 이미 북한 해커들은 기존의 해킹 활동에서 벗어나 다른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기에 이미 늦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돈 세탁을 하는지 또 그 바꾼 돈을 어떤 조율을 거쳐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펜텐부크 조정관은 국제사회가 암호화폐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역동적인 창의성과 혁신성을 안전하면서도 규제된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라자루스와 같은 해커 그룹이 자금을 훔치기 위해 새로운 금융의 첨단 기술을 악용하는 게 너무 쉬운 반면 위험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아마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사이버 영역에서 협력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펜텐부크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 간담회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발표와 제재, 주의보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14일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엑시 인피니티가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입은 건 라자루스가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18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이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TRM 랩스의 니칼슨 애널리스트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 중 절반이 넘는 게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칼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훔친 암호화폐 수억 달러를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과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활동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훔치고 그 자금을 돈 세탁하는 짧은 기간 동안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에 기술적 자원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커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되도록 빠른 속도로 훔친 돈을 세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해커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추적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법집행을 하려고 해도 체포하거나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7차례의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또 북한이 지난 5년간 해킹한 암호화폐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한 대외 정책이 북한 등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이 전 세계 독재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19일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공화당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은 테러리스트와 불량배, 그리고 독재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는 동안 베네수엘라, 북한, 쿠바, 중국에 있는 우리의 적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계속해서 국제 문제를 잘못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군 지도자들이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주장하는 동안 잘못된 희망을 외교관들의 손에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적국의 나쁜 행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3 회기연도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하면서 북한 등 적국들의 행보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화당의 리스코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며 서방을 위협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힘보다는 나약함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한심한 예산안은 그가 초래한 물가 상승 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방비 지출이 삭감되고 미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핵심 핵용량을 줄어들게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도발과 긴장을 조성하는 무기 실험은 규탄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북한은 양보를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대화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김 대표에게 외교안보팀은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한 동맹이 보다 굳건해지면 대북정책의 활동 영역도 더욱 넓어질 것이며 대북정책을 주도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대북 제재를 분명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와 비공개 조찬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찬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북핵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것은 미한 관계를 진전시키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도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윤석열 당선인이 성김 특별대표를 만난 것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뿐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part of the incoming U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improving and strengthening not only the military alliance but the overall relationship.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만남이 차기 정부가 또 다른 미국 관리와 만날 기회였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19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자택에서 이뤄진 사적 성격의 만찬으로 한국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정 부의장과 성김 대표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미국 관리들을 만나거나 워싱턴의 관리들이 차기 정부 대표단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성김 대표를 만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워싱턴에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도 20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후보자를 만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워싱턴의 차기 정부와 매우 긴밀한 방식으로 잘 협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고 이는 성김 대표의 발언에 반영됐다며 청와대와 다른 정부 부처에 들어올 새 팀에 대해 좋은 감정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think that there's a lot of optimism in Washington, and that's reflected by Ambassador Sunkin's comment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work very closely and very well with the incoming administrat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도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팀 거의 모두와 20년 이상 협력했다며 매우 견고하고 좋은 사람들이며 미한 동맹을 지지하는 인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윤 당선인과의 깜짝 만남이 김 대표의 한국 내 인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만남이 성김 대사의 한국인들과의 오랜 네트워크와 관계를 입증한다며 윤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 대표가 한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일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성김 대표가 주한 미국 대사 출신으로 한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 대표가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Ambassador Kim's comments mean that we have high hopes for the future because we have alignment and understanding. We have the same objectives. And so I think that there will be
맥스웰 연구원은 김 대사의 발언은 양국 정부가 조율과 이해, 목표에 있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두 나라 간 강력한 조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한국의 이익이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자기 한국 정부가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냈기에 워싱턴의 기대감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very reasonable to expect that if the centerpiece for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s going to be focused on relations with Washington, that we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에 워싱턴과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기에 미한 협력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생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문재인 정부 관리들보다 워싱턴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개인적 접촉의 깊이도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disagreements behind the scenes, but Washington always took great care to try to keep those behind closed doors rather than underscoring any difference.
클링너 연구원은 마코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이견을 강조하기보다는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완전히 동의하고 최종 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한국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미국 관리들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언이 거듭 나오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성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양국의 이견을 지적하게 됐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정책 검토를 할 때부터 한국의 정권 교체를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좀 더 긴 시간표를 가지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대를 기다려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날 부상하는 위협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의 중심축에 미국을 둔다는 정책은 단순히 과거 한국의 보수적이며 친미적 정권의 대본을 반복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시대적 요구는 한국을 비롯해 같은 마음을 가진 미국의 동맹들이 동맹의 책임의 정의를 확대하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와 경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구두로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더욱 큰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잇단 무력 시위로 양안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하며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이 16일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번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적 금지를 위반하고 영내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북한이 실시하는 미사일 실험들과 영내에 미칠 영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의 일원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타이완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 대립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타이완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21 VOA에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안정에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독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적, 지역적 안정과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바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같은 목표를 향한 믿을 만한 조치를 볼 때까지 제재는 계속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3일만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친북 성향 기관지의 글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확인된 사실과 정부기관의 성명에 대해서만 반응할 뿐 민간기관 및 단체, 비영리기구의 발언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제1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타이완 문제가 한반도 정세 긴장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통해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탑재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준의 역량은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수준의 초소형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게 될 상황이 오면 핵전투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 가운데 이런 위협을 뒷받침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역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전술핵 무기 개발을 강조한 만큼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역량을 개발해온 만큼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n do it because they have been working on this for 20 years or more. And from the very first of their
특히 북한은 그동안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으며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이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기술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 탄두는 보유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00에서 600kg의 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 B급 단거리 미사일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톤 이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게 100kg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의 무게를 줄였다는 것은 기존 미사일이 가진 엔진의 출력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2016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후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아마도 탄두미사일 탄두에 맞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대해 200kg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탄두를 소형화하면서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에 수축 압력을 가해 폭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핵분열이 발생하도록 무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설계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량화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여러 운반수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탄두 직경을 작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소량의 핵분열 물질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다탄두,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운반수단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형무기 개발을 해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관측치를 제시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엔 충분한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이미 2016년 핵실험에서 핵 소형 장치를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을 주장하며 탄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당시 사진을 보면 탄두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충분히 작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lready shown us a compact device which they tested in 2016 and that Kim Jong-un posed with.
특히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탄두 지름이 약 60cm 정도로 보였고 이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KN-24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내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역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핵장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n the one hand, a deterrent capabil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but on the other hand,
미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유사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역량도 보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우선순위 과업으로 전술 핵무기 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했고 이는 북한이 최근 제시해온 핵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평가했다면서도 핵탄두 소형화 역량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의 저위력 핵탄두와 관련해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 알기 어렵고 북한이 실제로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미국과 같은 수준의 소형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 북한이 그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관찰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근 전술핵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재래식 전력에 열쇠를 뒤집기 위해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이상민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실장은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통한 확장 억제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미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지난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 성공 사실을 보도하며 전술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에이테킴스,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등을 모두 전술 유도무기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특이하게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대해 전술 핵 탑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개발했거나 전력화한 단거리급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도 전술 핵무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한 방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군이 지난 16일 사거리 약 110km로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에 대해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해당 미사일이 전술 핵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 아직까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화성 17형 등 전략 핵무기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반도 전국급 전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전략핵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술핵 무기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도시를 공격하는 등의 용도보다는 군사적 목표물 공격용이라며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비한 마지막 수단이고 동족인 한국에게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보듯 유사시 미한 연합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용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이 미한 연합군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전쟁 발발 직후 자신들의 지휘부나 핵무기 관련 시설들의 가할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술적 열쇠, 특히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한미의 막강한 타격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초반의 공격 능력을 상당히 잃을 수 있다는 것, 또 미 증원군이 올 경우에는 전쟁 환경이 그만큼 북한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 자신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핵을 초반에 쓰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4일 대남 비난 담화에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 핵 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북한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술 핵을 싣기 위해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마무리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10km의 근거리 미사일에서 3000km 이상인 화성 12형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주한미군 기지와 주요 항만, 공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괌,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해 주한미군과 후방의 증원군 기지를 무력화해 전세를 유리하게 갖고 가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유사시에 상대해야 될 적들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력뿐만 아니라 괌이나 알래스카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반도 증원 전력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봤을 때는 북한이 만약에 전술핵을 운영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 그리고 괌이나 알래스카가 충분히 전술핵을 사용을 결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올 들어 사거리 600km 정도인 KN-23과 400km 정도인 KN-24를 검수 또는 검열 사격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실전 배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런 추세로 볼 때 한국이 북핵 위협에 가장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핵무기 운용의 입체화라는 북한의 새 전략에 따라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전술핵 단거리 탄도미사일 쪽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북한 핵무기 운용의 입체성을 띠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특히 이제 4월 16일 날선 110km짜리,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의 4월 4일 담화 이런 걸 보면 남쪽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의도를 지금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차원에서도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미 본토를 타격할 만한 투발 수단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한국과 일본, 괌을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췄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유럽연합이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권력 강화에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20일 발표한 2021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이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제한했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경 봉쇄가 정보에 대한 접근과 비공식적 활동 참여 능력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식량난을 인정한 가운데 국경 폐쇄 조치를 계속 이어가며 국제기구 등 인도주의 단체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막았고 인도 지원에 필요한 평가조차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외부 관측 통들을 인용해 식량 수입 감소와 시장 거래의 장애, 국제기구들의 지원 사업 중단이 만성적인 북한 당국의 부실한 경제관리와 자연재해 피해와 맞물려 식량 불안정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 백신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후의 조치와 관련해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인권 제재 연장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국제 직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지난해 북한에 대한 이후의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안보 사업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와이 국립묘지에 70년 동안 신원 미상 상태로 묻혀있다가 최근 들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총 161구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7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신원 미상으로 묻혀 있다가 7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161구입니다. DPAA가 갱신한 신원 확인 규모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이후 20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묻혀있던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새로운 유전자 감시 기법 도움으로 최근에야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DPAA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뒤 유해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펀치불 국립묘지에 묻힌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총 848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를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서 DPAA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의 4단계 작업이 이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단계는 대구와 부산 인근에서 발견된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서 신원 확인이 발표된 유해는 20일 현재까지 총 3명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폴 미첸 육군 상병 유해의 신원 확인이 발표됐습니다. DPAA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출신의 미첸 상병은 1950년 20살의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해 같은 해 7월 천안 인근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에 대항하던 중 실종 보고됐습니다. 미첸 상병의 유해는 소속 부대가 후퇴하면서 수습되지 못했고 육군은 1956년 1월 미첸 상병 유해 복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첸 상병의 유해는 1950년 10월 수습됐지만 1954년 8월 결국 신원 확인 불가 판정이 내려져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에 신원 미상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미첸 상병 유해의 신원 확인은 2019년 6월 시작된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 2단계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DPAA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612구로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은 총 7,5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3년 동안 중단됐던 동북아 안보 반관반민회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이 대표단을 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일 VOA에 제9차 체르마트 안보회의가 2022년 11월에 1.5트랙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참가자들과 회의 전 적당한 때에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체르마트 안보회의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남북한,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열렸습니다.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지난해 온라인으로 재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도 VOA에 지난해 열린 제8차 체르마트 회의는 트랙2 형태로 열려서 어떤 정부 관리도 초대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체르마트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과거 6자회담과 실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핵 문제와 대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외교부 부국장급과 전문가가 참석해 남북 관리들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일본 관리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전직 관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북한과의 최근 협력이나 대화를 알려달라는 VOA의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갈등의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군 장교들이 연수를 받았던 곳으로 북한과도 연관이 있는 단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대중음악 K-POP과 연계해 조명하는 특별한 행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K-POP 스타들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트연구소 한국학 프로그램이 개설 20주년을 맞아 K-POP을 통해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특별 행사를 오는 5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아트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주제의 두 가지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 해서 이제 고른 게 이제 북한 문제하고 이제 K-POP 이제 두 개거든요. 이 미국의 어떤 대중이라고 할까 어떤 일반적인 관심 있는 주제를 이 한국학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는 약간 이제 뭐 전략회의 비슷한.
신 교수는 현재 K-POP은 위상이 높아진 국제적 사안이지만 북한 인권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K-POP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을 북한 인권 문제로 옮기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직 고위 인사,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 등 K-POP 스타와 관련자들을 대거 초청해 한반도 안보와 북한 인권, 미북 관계,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토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K-POP 스타들이 국제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아마 그 디멘드도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의 K-POP 스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컨트로버티브하죠. 그렇죠? 목소리 좀 잘 안 내고 굉장히 좀 컨트로버션 이슈는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제 이 정도의 영향력이 커졌으면은 아마 이러한 조금 목소리를 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야 결국은 이게 정말 글로벌한 스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문제에 비해 경시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K-POP 스타들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뭐 이런 그 팝 스타들이 뭐 북한 인권 문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 적어도 K-POP 스타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아니겠냐. 어쨌든 뭐 한국의 문제고 또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이슈니까.
신 교수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콜럼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K-POP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K-POP 스타들이 침묵을 깨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등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많은 국가 국민들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K-POP 스타들의 이름을 올리며 한국어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블랙핑크와 BTS 등의 K-POP 스타들의 노래가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행진과 지난 2020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졌을 정도라고 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정권도 K-POP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POP을 듣다가 잡히는 개인들에 대한 처형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K-POP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가 K-POP 스타들이 관심을 가질 중요한 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아이돌보다 그들의 형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 코칭 현장 편이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26년 4월 21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조지 6세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맏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내놓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가 서거함에 따라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지 6세는 5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6세는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자베스 공주가 아버지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영연방 국가들을 순방하며 케냐에 있다가 남편인 필립 공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공주는 대관식을 통해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이후 왕위 승계 1순위는 아들인 찰스 왕세자입니다. 1910년 4월 21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조금 넘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헨리 혜성이 지나갈 때 태어나서 혜성이 다시 지나갈 때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마크 트웨인은 정말 헨리 혜성이 지구에 찾아온 때 태어났고 다시 찾아온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835년 미국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래 이름은 세뮤얼 랭혼 클레먼스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에게는 마지막 15년이 작가로서 가장 영예로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예일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도 소문난 작가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열렬한 구애 끝에 1870년 24살의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서 석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늘 가난했던 마크 트웨인은 미국 동부의 돈 많은 상류 사회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올리비아와의 결혼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러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74세를 일기로 1910년 4월 21일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